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장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하다못해 개인 중고거래라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장사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미치지 않고 팔고 사는 것입니다.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 역시 손해를 보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조건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 욕심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멀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건을 사든 물건을 팔든 적정한 가격, 손해보지 않고 사고 파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갖는 것에 대해서 사고 파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보화, 보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지나가는 길거리에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가 뚝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지려고 하겠지만 그 땅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그냥 공개되어져 있는 공공연한 진리가 아닙니다. 숨겨져 있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특정한 소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공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과 알지 못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아, 너는 이쁘니까 넌 알고 아, 너는 미우니까 넌 몰라 모르게 해야지 라고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비유로 말해질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완악한 저 있는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은 들어도 똑같이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보는데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완악하지 않은 사람들만 그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분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공개되어져 있다면, 드러나져 있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겠지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더 좋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뭐 뒷걸음질 치다가 툭 걸려갖고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의 나라를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누구에게는 깨달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낮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숨겨진 그분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고는 단어가 쓰여 있고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든 육체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난한 자의 기본적인 모습은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낮은 마음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건강이든 뭐든 완악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완악한 행동을 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낮은 자들은 하나님 외에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그게 진짜 육체적인 가난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어쨌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겸손해서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 때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여러분 사회 시간에 나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우리가 너무나 사회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특별히 헬라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번역할 때 쓰는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는데 이 바실류스가 통치자, 주권자,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성경에서는, 아니,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킹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좀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짱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완악한 자들이 왜 그분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이 완악함이라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고개 뻣뻣이 세우고 목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반대이기 때문인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에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그분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분의 나라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낮아지고 낮추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 그분의 나라 못 들어간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비유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꺼내놓고 가지 않아요. 그럼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그걸 감추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완전히 이제 신받다 이거죠. 신받다 외쳐놓고 누가 그 산삼을 밖에다 꺼내놓고 집에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가 하는 일이 뭐합니까?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뭐합니까? 팝니다. 왜 팔아요? 그 땅 살려고. 그 땅을 왜 사요? 거기 안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다 팔 만큼 그 보화가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겠죠. 그게 가치가 없는데 어느 누가 자기 소유를 다 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함이 그 가치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한 귀함이요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 재밌는 것은 그 땅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어는 그냥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모든 소유 다 팔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한 1억 나오는 분 계십니까?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한 300만 원 나올까요? 진짜? 300만 원이 안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인심후하게 쳐도 50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 다 팔면 1000억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조가 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땅값을 1000만 원이라고 정해놨다면, 땅값을 1000만 원으로 정해놨다면 어떨까요? 나는 500만 원만 더 빌리면 돼요. 그리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억을 파는 거고, 어떤 사람은 1조를 파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단돈 10만 원만 파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좋을까요? 쉬울까요? 1조를 파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500만 원 파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500만 원 사는 사람이 쉽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정말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1000억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1000억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나라가 그만큼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이게 1000억이 됐던, 조가 됐던, 500만 원이 됐던 다 팔았어요. 팔고 나면, 그 값을 치러서 다 팔고 나면, 여러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갖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동안 내 거라고 여겨졌던 것들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겁니다. 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그걸 다 팔아서 가진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주장, 내 권리 찾으면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것 다 팔아서 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 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여겼던 것 다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권리를 막 외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사 뭐가 하나 남았다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왔기 때문에 내 거 아닙니다.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고 파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뭐했다? 팔았다. 이제 네 거 없다. 네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살고 있는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이미 다 팔았는데 이미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 거인 것처럼 그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치 나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분의 나라에서 내 권리를 찾으며 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읽으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이제 제자 수준급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대요. 장례 치르는데 뭐 1년이 걸립니까? 3년이 걸립니까? 그냥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예의도 없고 예수님은 뭐 인정도 없으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까? 6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의 나라를 사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여전히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우리를 뒤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을 때 마치 그분의 나라와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울질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우리 거 다 팔았잖아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불쑥불쑥 뭐가 드러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거 참 좋았는데. 아, 저거 참 좋은데.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안 될까? 꼭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자꾸 본전 생각나고 본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본전 역시 내 거일까요? 아니에요. 그 본전 역시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 본전 다시 찾고 싶은 모습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서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본전 생각나는 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멈춰서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운 사도들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칭찬 듣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 감동을 한 건지 아니면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소유를 팝니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참 그대로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합니까? 그 값을 얼마 감춥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걸 다 팔기보다는 그냥 조금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 앞에 갑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인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혼자 죽으면 참 그나마 다행일 텐데 똑같이 둘 다 죽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다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안 판 사람들 다 죽어야죠. 하나님이 무조건 와서 다 팔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판 사람들도 다 죽어야죠. 여기서는 안 판 사람들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팔기로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뒷걸음질 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뒷걸음질을 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뒷걸음질을 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겼느냐. 네 마음에 뭐가 있다? 사탄이 가득하다. 안 판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탄이 다시 말하면 욕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바치질 말지. 그랬으면 차라리 이런 일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죽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사는 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다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주 앞에서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전히 내 기준, 내 생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지금 심판을 받든 마지막 날 심판을 받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본전 생각날 수 있죠. 우리 연약함인들 우리로 하여금 그 본전을 찾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보다 이 세상 나라 사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미 우린 다 팔았다. 너희 다 팔았다. 이미 네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왜 그분의 나라가 가장 귀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막 내가 애쓰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왕이 다 책임지니까. 왕이 다 다스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맡겨놓고 그냥 마음 편히 살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패 없고 망하는 거 없고 가장 선하고 완전함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 안에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가난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으면 그냥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내가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보다 마치게 더 좋게 여겨지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요.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싹 감춰놓고 마치 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열심히 뻣뻣하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분의 나라를 전혀 살고 있지 않을 때 주 앞에 우리는 책망받고 심판받고 심지어는 그 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걸 다 팔아서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다시 내 거인 것처럼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에겐 어떤 권리도 없는데 근데 마치 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말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옛 삶을 부러워하며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감추어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